인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온라인 기부 사이트 고펀드미에서요, 대대적인 기금 모금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 희생자 유가족과 또 부상자를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인데요. 당시 참사로 19명의 어린이, 2명의 여교사, 그리고 희생당한 여교사의 남편이 아내가 숨지고 난 후 이틀 만에 심장마비로 숨져서 미국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총기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들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가족이 희생자들의 이름, 사진과 함께 기부를 호소하는 문구를 실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한 기금, 또 수술비용, 부모를 잃은 여교사 부부 자녀의 생계를 위한 모금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여교사 부부의 남은 4명의 자녀를 위한 기금은 지난달 31일까지 300만 달러 이상이 모였고요. 또 당시 팔과 엉덩이뼈에 총상을 입은 조카의 수술 비용을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조카 가족을 위해서 사연을 올린 여성. 참 가벼이 읽을 수 없는 내용이 희생자와 부상자들의 사진과 함께 미국인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위한 참여자가 기본적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은 작게는 5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미국의 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단체인 Victims First는요,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희생자 지원 모금을 제안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부 사이트인 거죠. 이 사이트에서도 한 6일 동안 약 7만여 명이 모금에 참여해서 550만 달러로 목표로 모금을 시작한 건데 일주일도 안 돼서 목표 금액이 거의 채워진 거죠. 한 번에 1,000달러를 기부한 참여자는요, 희생자 학생과 교사의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겠다면서 언젠가 평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Victims First 단체는요, 이번에 모인 자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현금 지급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기부자들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총격 사건의 여파 속에 이런 온정이 끊이지 않기를 미국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6월 첫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모유 수유. 지난달 29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구 컨설팅 업체 데모그래픽 인텔리전스가 최근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미국 산모의 모유 수유 비율이 2020년 34%에서 올해 14%로 급감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비교적 큰 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늘어나던 모유 수유가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2001년 16%였던 미국의 모유 수유 비율은 2017년까지 36%로 높아졌고 이후 201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당시 모유 수유가 신생아 두뇌 발달과 면역력 향상에 좋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초부터 방역 규제가 도입되면서 산모의 모유 수유를 돕는 각종 지원이 일제히 끊겼습니다. 출산 후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단축된 탓에 많은 산모가 젖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퇴원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신생아는 감염 우려 때문에 가족과 대면 접촉마저 제한됐었죠. 일부 모유수유 상담사들은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다른 업무에서 재배치되거나 실직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출산 경험자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은 환경이 조성됐었습니다. 산모가 출산 이후 모든 상황을 거의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이런 문제는 저소득 유색인종 집단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해당 인구 집단이 많이 이용하는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소아 1차 진료센터의 경우 모유 수유 비율이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지금도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유 수유 대신 분유를 택한 산모가 늘어난 것이 분유 수요를 밀어올려 공급난을 부채질했을 것이라고 데모그래픽 인텔리전스는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인력난 대체 로봇. 올해 1분기 미국의 작업용 로봇 주문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2021년 전체로는 전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 임금 인상과 근로자 부족, 또 코로나와 관련된 결근 증가로 인해 로봇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의료기기, 항공우주 부품 패키징 제조업체인 델포는 올 들어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이 늘면서 생산량이 40% 줄었습니다. 이에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로봇 석 대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을 했죠. 현재 이 업체는 10대의 로봇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2대의 로봇은 직원 3명을 1명으로 줄이게 해준다면서 한 달에 절약하는 비용만 $16,000에 달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금속 장비 제조업체인 아테나는 주중 2교대 근무자를 찾지 못해서 지난 18개월 동안 7대에 달하는 로봇을 구입했는데요.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로봇을 도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로봇 도입이 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를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네,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봄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북한의 심각한 가뭄 실태가 위성자료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꼽혔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위성자료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전 세계 가뭄 지수를 보여주는 미 해양대기청의 위성자료는 올 4월부터 최근까지 이 북한 전역 곳곳을 검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 정도에 따라서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각각 노란색, 붉은색 그리고 검붉은색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색깔이 진할수록 가뭄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월 11일부터 17일 주간 북한 중부지대를 중심으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 검붉은색이 4월 25일부터 5월 1일 주간, 그리고 5월 2일부터 8일 주간을 지나면서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봄철인 4월부터 중부 지역인 황해 북도와 황해 남도 일대에서 가뭄 피해가 시작됐고, 이런 상황은 북부 지대인 함경도로 이어져서 이달까지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해양대기청의 가뭄 지수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북한 내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가뭄 실태의 심각성은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5월 자료의 경우 북한 북부지대 일부만 검붉은 색을 띨 뿐 북한 전 지역의 가뭄 지수는 중간 이하로 표시됐습니다. 또 역대 최악의 가뭄 피해가 발생했던 201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4, 5월은 별다른 가뭄 피해가 없었던 듯이 대체적으로 붉은색 대신에 노란색을 띠거나 무색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북한의 봄 가뭄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걸로 전망됩니다.
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1월 이후에 3년 동안 매년 봄철, 그러니까 3월부터 5월 초 이 북한의 식량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곡물 가격이 가장 높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 항구인 송림항에 이달 들어서 대형 선박 8척이 드나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광물 취급 항구에서도 북한 선박들이 발견되고, 또 북한 서해에서는 선박 간의 환적 정황이 또다시 포착되는 등 의심스러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위성 사진은 찍힌 게 8척의 선박이었다는 얘기죠?
네, BOA가 5월 한 달 동안 이 송림항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동안에 이곳에 입항한 선박은 모두 8척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구름에 가려서 이 선박 등을 식별할 수 없던 날이 모두 열흘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8척보다도 더 많은 선박이 드나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석탄 취급 항구인 남포항의 경우 5월 한 달 동안 입항한 선박은 단 두 척에 불과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네, 자 송림항이라고 하셨는데 이전에는 남포항에 자주 배가 드나들지 않았나요?
네, 주로 남포에서 더 많은 석탄 선적 작업이 관측됐지만 5월을 포함해서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이런 장면이 송림항에서 더 활발하게 포착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네. 자, 현재 유엔 안보리가요.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석탄 취급 항구를 입출항하는 선박 숫자만으로 북한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순 없는데요.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민간 연구기관 등은 석탄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이후에 중국 근해 등으로 이동해서 불법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하역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는 등 석탄 항구에서의 움직임을 제재 위반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송림항 인근의 대한강에서 석탄을 선적한 채 대기하던 화물선들이 이후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으로 석탄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 한 곳의 분석을 인용해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64차례에 걸쳐서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상한 선박이 중국 해역에서도 포착된 거라고요?
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태원산호와 금수 1호가 현지 시각으로 30일 현재 중국 룽커 우항 인근 해역에 대기 중인 것으로 찍혔는데요. 이 룽커항이 석탄을 비롯한 광물을 주로 취급하고 또 과거에 북한이 이곳으로 석탄을 옮긴 사례가 있어서 의구심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북한 서해에서는 선박 간의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27일과 28일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크기가 각각 100m 그리고 80m인 선박이 같은 방향을 향한 채 접선 중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였는데요. 미국인들이 팬데믹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대대적인 행사가 열리는 워싱턴 DC에 나와서 분주한 휴일을 보냈다는 미 언론들의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념식 연설이 관심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현충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연방 공휴일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을 맞아서 미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사이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또 연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네, 미군 장병들이 자유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웅들이 조국의 부름에 응했다면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전투가 벌어진 렉싱턴, 콩코드, 남북전쟁의 격전지인 앤티텀, 게티즈버그에서부터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군이 활약한 전쟁들을 일일이 열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거저 주어졌던 적이 없고 민주주의는 언제나 투사를 필요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을 단결시키는 더 큰 전쟁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사이에 자유와 억압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다수의 삶과 자유를 영원히 지배하길 원하는 소수의 욕구와 야망이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치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집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자유로운 사회의 필수 원칙들, 민주주의 원칙들을 지키기 위한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 번 더 보죠.
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거라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고성 메시지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반드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반드시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의지를 강조했네요.
네, 지난 26일 북한의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마련된 새로운 대북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두 나라가 안보리에 대한 책임, 지기평화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포기하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보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다른 이사국들은 지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13개 안보리 이사국이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지지했다는 건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자신들의 위험한 선택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한반도 소식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 순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박영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중앙학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민 온 한인들은 일찍부터 단체 및 교회의 설립을 우선시했습니다. 먼저 1903년 8월 신민회의 설립이 그것인데 신민회는 한국에서 감리교인으로 활동하였던 홍승하, 윤병구, 안정수 등의 발기로 설립됐습니다. 단체의 설립과 더불어 이들은 한인교회의 설립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1903년 11월 한인들은 안정수와 우병기를 대표로 선임하여 한인 감리교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교회 설립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904년 존 와드먼 감리사가 부임한 이후 한인 감리교 선교회가 한인 감리교회로 승격했습니다. 이승만 연구가인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단체와 교회에 이어 학교가 하와이 한인사회에 남은 한 개의 축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하와이에 이민 온 한인들은 한인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은 단체 설립, 교회 운영, 학교 설립이었습니다. 단체, 교회, 학교는 한인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작동 기제였습니다. 한인기숙학교는 한인감리교회 설립과 연동되어 움직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개신교인이었던 홍승하, 윤병구 등은 감리교회 미국인들과 접촉하여 한인감리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원주 등 한인 지도자들은 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1905년 7월 교육회의를 만들었습니다.
1905년 교육회를 만든 한인들은 남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인 학교 설립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다시 윤종문 박사의 설명입니다.
한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유연급을 모집하는 한편 감리교 감독인 해밀턴에게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바로 한인 1세대들과 감리교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한인 감리교회 안에 학교 건물을 지었으며 학교의 명칭을 한인기숙학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한인기숙학교는 자라나는 한인 1.5에서 2세대들이 미국에서 원활하게 생활하고 한인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기관이었던 것입니다.
1906년 7월에 설립된 한인기숙학교는 9월부터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인 현수는 하와이 유람기에서 이 학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사는 미국 남교사 1인, 여교사 2인, 한국교사 3인, 학도는 45명으로 출발하였다. 교육은 미국 과정에 의하여 초등, 중등의 과정을 교수하였다.
현순의 증언으로 미루어보아 당시 이 학교는 하와이 공립학교 초등 교과 과정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영어, 국화문, 산수 등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기숙학교는 1907년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사립학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의 정식 승인은 한인 기숙학교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많은 한인 남학생이 이 학교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12년 한인 기숙학교에 한 차례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를 조성한 사람은 바로 감리사 와드먼이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서 일본인이 발행하는 일포시사 1912년 10월 5일자에는 일본 영사가 한인 구제금 $750를 감리사 와드먼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한인사회에 전해지자 한인감리교회 한인들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공부시킬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한인들의 반발로 사면 초과 상태였던 와드먼에게 행운의 인물이 하와이로 찾아왔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승만이었는데요. 하와이에 입성한 이승만에게 한인 기숙학교 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한국보훈처 윤종문 박사는 설명합니다.
1913년 2월 3일 이승만이 하와이에 왔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용만과 박상하의 초청으로 하와이 한인들이 반영하고 있던 국민보축필로 왔습니다. 그는 4월에 한국교회 핍박이란 책을 저술하며 교회 및 출판사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와이 한인사회와 기숙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감리교회 관계자들 간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숙학교 운영자였던 감리사 워드맨이 호놀룰루 일본 영사관에서 한인 구제금 명목으로 750불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들은 일본 돈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드맨은 그것은 감리교회 일인데 한인들이 무슨 가슴이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은 오드맨의 태도에 분노했으며 동맹휴학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하와이에 왔습니다. 오드맨은 당시 하와이 한인사에서 명망가로 통했던 이승만이 이 분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이승만에게 기숙학교 교장직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하자 많은 한인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감리사 와드먼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이승만을 지목했으며 한국에서 상동 청년의 시절부터 교육가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던 이승만으로서는 와드먼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탁을 받은 이승만은 호놀룰루에 사는 한인들의 감정을 추스르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와드먼은 자신의 부인을 대신해 이승만에게 한인 기숙학교 교장을 맡아주기를 청했으며 이승만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913년 이승만은 한인 기숙학교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개교 이래 지금까지 교장을 맡아왔던 와드먼의 부인으로부터 학교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승만 연구가인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이승만이 이후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설명합니다.
이승만은 1913년 9월 기숙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교육 역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기숙학교를 하와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학교명을 한인중앙학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은 후 서울 YMCA에서 교육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교장 취임 이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과목을 영문과 국학문 과정으로 세분화했으며 성경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승만의 힘과 인기는 학생 수의 증가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취임 이전 30여 명이 지나지 않았던 학생 수가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3배가 넘는 103명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자 이승만은 한인 1.5 혹은 2세대들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승만의 힘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와이 백인 사회에서 이승만은 뉴스메이커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방지들은 이승만이 한인들의 지도자이고 애국자이며 미국 대통령들과 친분이 있다는 기사를 수시로 쏟아냈습니다. 이로써 한인 사회 안에서 이승만의 신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승만이 마우이 섬을 둘러보고 한인 여자 5명을 데리고 왔으며 한인중앙학원에 여자 기숙사가 없어 수산나 웨슬리홈에 기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홈 관계자들이 웨슬리홈에 사는 여학생들이 한인중앙학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906년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가 학교를 세울 당시 감리교 이사부가 재정지원을 한 감리교 본부 여선교회에 한인중앙학교가 여학생 교육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승만은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을 남녀공학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홈에 다니고 있던 한인 여학생들을 한인중앙학원에 받아들였으며 이들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들로부터 의연금을 거둬들여 여자 기숙사를 확장했습니다. 이후 이 여자 기숙사 문제로 국민회 그리고 감리교단과 갈등을 빚던 이승만은 1915년 4월경 한인중앙학원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한인의 학교는 한인의 힘으로 나는 명분을 내걸면서 한인중앙학원의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1915년 가을학기부터 한인여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이승만이 여자학원을 설립했다는 것은 한인 감리교회와의 결별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인중앙학원의 폐교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이승만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과 한인중앙학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열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 역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저와 저의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미국인은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돈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돈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를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증오한다면 저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합니다.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 후보의 지지자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가의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치열한 선거운동이 벌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 대선에서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열띤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선거 과정은 치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루스벨트 대통령의 압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큰 승리였습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가 193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루스벨트 후보는 미국 북동부 지역 메인주와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겼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 엄청난 승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줬습니다.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인기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어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하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1933년 3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미국은 심각한 국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은행들이 파산하고 문을 닫았고 경제 대공황이 가장 심각한 시기였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3개월 동안 미국 정치에서 가장 흥분되는 시기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수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농민, 노동자, 실업자들과 빈곤층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굶주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요 경제 회복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1년 만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었고 더 많은 사람이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농민들 상황도 더 나아졌고 더 잘 지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임기 동안 농민들과 실업자, 빈곤층의 경제 상황이 개선됐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해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고 미국인들이 다시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방긴급구호청과 농업조정청 같은 여러 가지 기구를 설립해서 소외된 계층을 돕는 정책을 펼쳤고 빈곤층의 생활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사회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대적인 토목공사인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로 극히 낙후된 지역인 테네시주와 엘라베마주, 미시시피주 같은 이 테네시강과 접한 7개 주에 30여 개의 큰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고 홍수를 통제하고 농업과 거주지를 개선했습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는 공공개발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목표로 한 사업이었는데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지역 주민 가운데 전기를 이용한 주민이 2%에 불과했죠. 그런데 1944년에는 그 비율이 75%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로 전하는 라디오 연설은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하고 경제 위기 상황이 개선됐지만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은 완벽한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노동자 천만 명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했다면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대부분은 거의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자 일부 미국인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루즈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이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당원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같은 당에 소속된 개혁가들의 비판이 보수주의자들의 비난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간, 이 시간에도 들으시겠습니다. 듀크 엘링턴 만나보시죠.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재즈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대가 듀크 엘링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재즈 가수이자 피아니스트의 작곡가였고 악단장이었습니다. 심포닉 재즈의 완성자로 불리우는 그는 1920년대와 30년대 재즈를 꽃피우며 고고하고 세련된 사운드를 완성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50여 년 동안 수많은 공연과 함께 무려 2천여 곡의 재즈를 작곡한 정력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듀크 엘링턴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A 기차를 타세요, Take the A Train입니다. 대부분의 음악 애호가들은 이 곡의 첫 부분만 들어도 금방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연주라는 것을 압니다. 듀크 자신도 언제나 공연을 할 때면 이 곡을 먼저 연주했습니다.
정식 이름이 에드워드 케네디 엘링턴인 듀크 엘링턴은 1899년 4월 29일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흑백 인종이 분리돼 있었고 아프리카계인 엘링턴 가족도 워싱턴 시내 흑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엘링턴과 어머니 데이지 엘링턴은 모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엘링턴은 7살 때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엘링턴은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우아한 옷을 입은 그를 보고 너는 꼭 공작 같다고 말했습니다. 엘링턴의 의복이 귀족 같아서 공작, 즉 듀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장난삼아 그를 공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공작, 듀크는 그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아노와 그림 모두에 뛰어났습니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한 유명한 미술대학이 듀크에게 미대 진학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엘링턴은 음악에 더 흥미를 느껴 미대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한 그였지만 10대 시절 몰래 당구장을 드나들며 악보 없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공연도 따라해봤습니다. 그가 맨 처음 전문 직업을 가진 것은 1916년 저녁 시간에 워싱턴 지역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은 레그타임이라 불리우는 것이었습니다. 레그타임은 19세기 후반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북미 전역에서 널리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듀크도 워싱턴을 방문한 악단들의 레그타임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자신도 열심히 그들을 따라 연습했습니다.
여러 해 뒤 듀크는 자신이 그들 악단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음반을 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레그타임 송, 직역하면 여러 개의 손가락, Lots of Fingers입니다. 듀크 엘링턴은 1923년 조그마한 악단을 조직해 뉴욕으로 갔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뉴욕시 할렘에 있는 유명한 나이트클럽, 카튼 클럽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엘링턴은 여러 해 동안 이곳에서 연주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링턴과 그의 멤버들은 흑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링턴은 백인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악을 통해 자신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점차 그의 악단은 규모가 커져 재즈 오케스트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카튼 클럽에서 그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차츰 전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듀크 엘링턴과 그의 오케스트라는 여러 곡의 연주를 취입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히트는 1930년 10월에 취입한 꿈같은 블루스였습니다. 명칭이 무드 인디고로 바뀐 이 곡은 아직까지도 최고의 블루스 곡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여전히 연주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각 개인이 모여 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협조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듀크는 각 멤버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활용해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댄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한 그룹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 그룹 저 그룹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듀크 엘링턴의 악단에 오면 여러 해씩 머물렀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악단의 연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듀크는 단원의 특기에 잘 맞는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의 연주자를 두드러지게 하고 나머지 악기들은 이들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같은 협조 방식은 엘링턴의 특징이었고 아름다운 음과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을 행복, 슬픔, 고독, 환희 등 깊은 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몇몇 연주자들은 당시 미국 최고의 재즈 음악인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단원들과의 조화로운 연주는 다른 어떤 악단도 재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소리를 내려면 처음 그 곡을 연주했던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음악가 중 한 명이 쿠티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는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해 동안 트럼펫을 연주했습니다. 듀크 엘링턴이 작곡한 큐티스를 위한 콘체르토는 쿠티 윌리엄스의 장점을 잘 살려 만든 것이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작곡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멤버들 간의 융합을 아주 잘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쉬지 않고 작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밤이나 낮이나 버스에서나 비행기 안에서나 작곡을 했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그가 2000곡은 작곡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4시 30분 블루스입니다. 러셀 프로코프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가운데 엘링턴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에서 프로코프는 자신의 연주 차례가 오면 그때마다 다르게 소리를 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까지 누구도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흉내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엘링턴은 여러 가지 새롭고 특이한 방식으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과거 아무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색다른 악기를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사람의 목소리를 악기 소리처럼 이용한 첫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수를 위해 작곡은 했지만 가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음악은 아들레이 홀이 부르는 크레올 러브콜입니다.
듀크 엘링턴은 20세기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비평가들은 그가 피아노 연주자로서보다 작곡가와 오케스트라 리더로서 더욱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리 스트레이호는 듀크는 피아노를 친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악기는 바로 오케스트라 자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듀크 엘링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큰 규모 악단의 인기가 떨어지자 듀크는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돈을 들여 단원들에게 보수를 주었습니다. 듀크에게 오케스트라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언제나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좋게 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작곡가들과 같이 그도 지나간 노래를 끌어내 편곡하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엘 히블러라는 가수가 오케스트라에 합류했습니다. 그러자 듀크는 콘체르토 폴 후티라는 곡에 가사를 새로 붙이고 곡목도 내가 말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로 바꾸었습니다. 이 두 곡은 모두 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엘 히블러의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입니다.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 Pay no attention to what's there. Why people tell a dream of anyone.
듀크 엘링턴과 그의 오케스트라는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공연을 했습니다. 청중은 수백만에 달했고 그와 함께 연주를 한 음악가는 800명이 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폐암 선고를 받고도 그는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연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종교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여러 나라로부터 영예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훈장인 자유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도자들은 그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75세 생일을 맞은 후 한 달도 못 된 1974년 5월 2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폐암과 폐렴 합병증이었습니다. 재즈의 전설인 그가 떠나가자 미국에는 수많은 공공시설이 그의 이름으로 개명되고 그를 기념하는 음악회들이 연례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재즈 역사의 거성 듀크 엘링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